옛말에 재주가 많은 사람은 수고가 많고 영리한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다란 말이 있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재주가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실속 없이 그렇게 바쁘긴 한데 뭔가 얻어지는 것은 없는 거지요. 또 영리한 사람은 일에 대한 이것저것 재는 것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걱정할 것들이 많아서 수고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은 오직 한 가지 일에 몰입한다는 거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직장을 자꾸 옮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바꿔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옛 어른들은 그래서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야 물을 퍼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목적에 자신의 전 생애를 내어드립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내어드려요. 그 목적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왜 삽니까?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에 탄자니아 다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나정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선교사님 가족들 사진인데요. 얼마 전에 사모님과 나 선교사님이 두 분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다가오더니 얼른 시커먼 사람들이 내리더니 그 사모님 그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리를 치고 막 저항을 하니까 막 하다가 뭐 몸싸움 하다가 결국은 차를 타고 다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잠시 한 10여 분 뒤에 다시 그 차가 다시 와서 이번에는 아예 나정희 선교사님을 차로 치고 그리고 내려서 사모님 가방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일어나서 온몸이 다 아픈데 일어나서 사모님 붙들고 가방 붙들고 절대 못 논다. 그래서 소리 치니까 그때서야 또다시 뿌리치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목, 어깨, 팔, 팔꿈치 다 다쳤어요.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4년 전에 또 차량 강도를 만나서 선교사님 온몸에 다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의 그 글을 잠깐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그래도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둘 중 한 명이 죽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말끝을 흐린다. 많은 생각이 나를 복잡하게 감싼다. 선교지에서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이 오늘은 정말 가슴에서 튕겨나간다. 그러면서 나의 상태를 회개한다. 우리 부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아픈 기억이 보혈로 속히 치유되길 기도한다. 아멘입니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묵묵히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은 왜 그 위험한 곳에서 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선교사님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 겪고 있고 이 위험하지만 이곳에 삽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한 가지 목적, 즉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의 삶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난 신앙적 경험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래 바울이 이름이,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자은자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져서 이름도 바뀌는데 바울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가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삶은 어땠는지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그때 당일에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빛이 자신을 비추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 앞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두 눈이 가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눈이 가려지니까 또다시 일어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깜짝 놀란 이 사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만남의 사건은 바울의 존재의 밑바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는 예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한 인간의 한 사람 정도로 이해했고 뿐만 아니라 이단들 중에 이단의 한 괴수 정도로만 이해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를 신봉했거든요. 근데 유대교의 반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갖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바울의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울의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복음에 대해서 늘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자기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연결시켜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돼 있어요. 나의 복음, 복음도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자기 자신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자기 자신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곧 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름의 효력이 떨어져서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저 옛날의 한 사건, 한 이야기로만 끝나서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같은 나의 복음, 베드로와 같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당신의 복음도 아니고 너의 복음도 아니고 바로 나의 복음이, 내가 직접 경험한 복음,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내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증거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복음 증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를 위해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바울의 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명이라 말하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명이라 말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가야 하는 때가 되었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었던 밀레도 항구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자신을 그토록 기도해 주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장로님들을 부르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장로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너무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장로님들에게 자신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회 여정이 어땠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별 설교 내용을 하면서 마음을 쏟아 놓지요. 이때 사용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성령에 매여, 지금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래요? 성령. 성령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어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언가에 의하여 여러분도 모르게 붙잡혀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에 붙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붙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들은 다 무엇인가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다 붙잡혀 살아가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공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 공통적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돈. 왜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다들 붙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히는가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돈에 붙잡히는 사람은 돈 사람이 돼요. 물질에 붙잡힌 사람은 물질에 매인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 복음 전하는 사명감에 붙잡혀야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면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어려운지 그 길이 힘든지 모르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알면 못 가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군에 다녀온 분들한테, 남성분들한테, 아, 요즘 국가가 좀 어려우니까 한 3년만 다시 군대 갔다 와라. 만약에 한다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왜요? 고생해봤거든요. 군생활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서 3년 고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23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죠. 꼭 발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발견 못하면 제대로 말씀 이해 못하는 건데요. 특이한 점이 뭐예요? 22절에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했대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똑같은 성령님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해요.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어느 쪽 성령이 맞는 거예요? 언제는 가라고 하고 언제는 가면 큰일 난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변덕쟁이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왜 의견이 다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각오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각오가 정말 확실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흔들림이 없는 것인지, 그래도 가겠는지, 그래도 사명 감당하겠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너가 가는 길이 결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래도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도전하겠느냐? 그래도 복음 전하겠느냐? 복음 전하지 않고 편하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복음 전하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음 전하며 살겠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가시겠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데요? 가면 어려움 당한다는데요. 그 길 가겠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라도 무슨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함께 찾아서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놀라운 거지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만류합니다. 가시면 어려움 당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셔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5절 36절 마지막 절 내용들을 보면 부둥켜 안고 웁니다. 장로님들이 주의 종을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 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싶지만 그래도 할 수 없기에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함께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놀라운 거지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사명을 붙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사명을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정 교회가 사명을 붙드는 교회,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멋진 일이에요. 바울은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은 들어도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울면서라도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사명입니다.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결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다들 그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느니라. 이런 말 있지요. 작은 사람들의 주제는 항상 남의 험담이고 보통 사람의 주제는 항상 물질이고 큰 사람의 주제는 사명에 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작은 사람도 아니요 보통 사람도 아니요 모두가 다 대범한 큰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바울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러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죽어도 올라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감비아로 해외 선교를 떠난 김수석 선교사가 현장에서 그 현지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구하려다가 같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제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에 다녀온 후에 군대에서 받은 월급과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선교 훈련 자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 훈련 학교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부름받아 감비아로 떠나게 됩니다. 김수석 선교사가 감비아로 선교 훈련을 가기 전에 선교사들은 꼭 나가기 전에 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쓰고 간 그 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의 유서에는 만약 선교지에서 순교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교자의 삶을 가게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부모님을 비롯해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슬프지만 훗날 천국에서 마주할 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다. 어쩌면 자신의 삶을 다 이해한 듯한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는 사랑으로 신앙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신앙밖에 남겨줄 것이 없다고 한 그 말 덕분에 주의 길을 가는 자로서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 때문에 자신이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도 죽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러한 불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사명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천국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험난한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꺼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 생명 쉽게 거두어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문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 사자의 목숨명자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심부름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심부름하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과 생명은 함께 갑니다. 늘 일치합니다. 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드는 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는 한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붙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대단히 뜻깊은 한 해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도 광복 감사주의를 지키도록 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대체 휴일을 정하는 임시 휴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저 하루 더 쉬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만 온통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마친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분들을 기리는 날이 바로 광복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도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광복 70주년 기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주간으로 선포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힘있게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에 젊은이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군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젊음을 다 들여서 국가를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때 독립군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세 가지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독립군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둘째는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셋째는 당신은 추위에 떨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독립군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누구도 독립군이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시간도 바칠 줄 알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자리, 즉 직장과 가정과 이웃, 모든 것이 복음 전하는 현장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사명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식어진 가슴으로 냉랭하게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복음 전하는 사명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각자의 사명이 다 따로 있겠지만 전도의 사명만큼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공통 사명인 줄 알게 하옵소서. 사명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들이 만약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사명 감당을 위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무관심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눈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가운데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명감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감에 사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양정 교회도 사명감에 불타 기적을 산출해내는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역사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재주가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